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고 또 우리 외국팀들도 함께 참여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버이주일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오늘 제목이 말씀을 몽땅 내게 적용하라 돼 있잖아. 이게 이제 요한 벵게라는 목회자 얘기인데 제가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그분의 잠언을 제목으로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말씀을 몽땅 내게 적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성경을 뜻하는 영어 단어 바이블은 원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앞에 홀리라는 단어를 붙여서 성경을 다른 책과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거룩한 책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도대체 다른 책과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이렇게 비끄러매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히 말씀의 세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가지런하게 정렬이 되어지고 우리의 욕망이 순화되어지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우리의 생각들이 물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하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대항자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말씀을 언제나 읽는 사람에게 그리고 말씀을 언제나 듣는 사람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항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가치관에 굳어진 우리의 사고방식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랍비들은 성경을 미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행동하는 요구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도전하듯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외쳤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뜻을 도전하듯 외쳤고 기록했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외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관하여 아모스의 기록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아모스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땅이 견딜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견딘다라는 히브리어 낱말이 쿨인데요. 이것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납한다. 두 번째는 담는다. 세 번째는 참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첫 번째 잘 길들여진 죄의 삶을 용납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담는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담아낼 수 없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처세술을 참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리에 잠긴 채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는 어떤 사람과, 낯선 어떤 사람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 중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그네가 빵을 들어 축사하고 그것을 떼어주자 그들은 그때 나그네가 예수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경험을 한 끝에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반영해 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를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들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도들이 설교로 생명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생명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이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생명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이끌었습니다. 즉 사도들이 회개를 선포하자 그곳에서 회개의 사건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설교를 듣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오늘날은 초대교회와 같은 말씀에 반응이 없는 것일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생명을 얻었고 생명의 삶을 살았는데 왜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경험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 그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된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그냥 듣습니다. 그냥 들으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삶으로 번역되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냥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본문과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봐야 합니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랑의 긴 편지이자 찌르고 가르고 쪼개는 칼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찌르고 가르고 쪼갭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루터는 성경은 나를 뒤집어 놓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나를 뒤집어 놓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말씀은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부름이고 도전이자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설교 제목, 요한 벵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너 자신을 몽땅 말씀에 적용하라.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몽땅 너에게 적용하라. 여러분, 말씀은요, 그것을,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므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와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성도가 함께 변화받도록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을 찾아서 산속을 헤매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체험하고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으로 정해진 이제는 오직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성경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로마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신약의 토대를 다진 책이고 기독교의 진리, 곧 신학을 확립한 책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던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고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루터에게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깨달음을 준 책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직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저는 로마서를 읽을 것을 권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성경 해석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으로 해석하라. 신약 성경은 로마서로 해석하라. 로마서가 해석의 열쇠가 되어서 성경 전체를 연다란 얘기입니다. 주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시고 그가 3년 동안의 공생애 기간을 가지시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도록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완결된 정경, 마감된 정경이라는 신학 용어를 씁니다. 성경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포함될 어떤 말씀도 이미 정해진 정경 말고는 딴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고 이 성경은 마감되었고 완결되었고 이 성경 외에 다른 추가되는 어떤 것이 없고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겠죠. 외경, 가경, 또 다른 어떤 것, 성경 외에 다른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없고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완성된 말씀으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런데요, 내가 처한 이 특수한 상황에서 그래도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데요. 기성복 말고 맞춤법이 필요한데요. 맞춤복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풀어내고 싶은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66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다른 곳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1, 2, 3이라고 이렇게 표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것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1, 2, 3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말씀이 내 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말씀이신 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사람들을 말씀을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쓰여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냐면 내 입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에. 여러분 아마 이 성경을 암송하고 계실 건데 시편 1편 1절 말씀 암송하십니까? 1편 1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아는 분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편 1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 원어에는 아쉬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쉬레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말 성경의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이런 거죠. 감탄사인데요. 참 행복이다. 너무나 행복이다. 혹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축하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1편은요. 아슈레. 그러면서 축하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아슈레는 그 샬롬과 더불어서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신상은 씨가 쓴 그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라는 그 수필 시집을 보면 샬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샬롬은 그냥 이렇게 평화 했는데 유태인들이 수용소에서 마지막 가스의 처형실로 끌려갈 때도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비참하게 죽어갈 때도 유대인들은 마지막 자리에서도 샬롬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슈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물질의 복, 우리가 말하는 재정의 복을 누리지 못해도 혹은 내일 먹을 양식이 오늘 없어도 그리고 지금 고통스러운 날이 전개되고 있어도 내가 지금 병석에 누워 있어도 내가 너무나 앞뒤가 꽉 막혀있다라는 답답한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딱 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가서 아슈레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들은 상황과 여건이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아슈레 축복이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도 이 아슈레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슈레의 사람을 설명하는데요. 성경은 이러한 아슈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하는 삶이 아슈레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축하받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이 다른 것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이 아슈레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묵상에 해당되는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 할 때 묵상으로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입니다. 이 하가는 흥얼거리다, 읊조리다, 소리내어 공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 형제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했는데, 여러분은 차를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음악을 듣습니까? 그럼 음악을 들을 때 들으십니까? 따라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듣는 편입니까? 따라 부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토라를 반드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쓱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요, 중얼중얼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얹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흥얼흥얼거리고 따라하다 보면 하루 종일 그 노래가 내 입에 있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얹어 놓지 못하냐면 소리내어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리내 읽지 않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슥 봅니다. 심지어 히브리 사람들은 옛날 우리나라 서당에서도 그랬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몸까지 흔들면서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영혼과 몸과 입술, 그러니까 몸 전체를 다 드리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쓱 읽은 것이 아니고 입술로 그리고 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라는 말의 정확한 해석은 뭐냐 하면요, 성경 말씀을 밤낮 소리내어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아슈레 인생, 행복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아슈레 인생, 행복한 인생이다. 즉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소리낼 때 소리를 타고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축하받을 만한 참 행복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요, 암송은 상당한 힘을 가집니다. 암송은 우리가 외워서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암송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모세오경이 끝나고 구약 성경의 여섯 번째 책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여기도 아까와 똑같이 묵상,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입니다. 계속 들리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가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가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소리내어 읽고 지키는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총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하가하십시오. 즉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없고요. 이 구절이 없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문장상 문장 배열이나 구조의 의미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해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단어를 딱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자연스러움에서 부자연스럽다고 느낄 만큼 내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단어가 그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뜻은 내가 바로 너 하나님 야훼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로 내 하나님 야훼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야훼가 무슨 말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훼라는 말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야훼라는 단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뜻을 찾아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먼저 적용하면 내가 스스로 너와 함께 있어 주리라. 그래서 야훼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제시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것은 나 임마누엘이 스스로 있는 임마누엘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스스로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강조입니다. 성경은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쉬레의 삶을 살고 싶은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사귀면서 지나고 싶은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일을 이루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일을 이루겠다. 야훼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싶은데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또 있습니다. 나는 있게 하는 분이다 라는 뜻으로도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신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계획하는데 이 일들이 너무 힘들고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것이 너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있게 하는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로 있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훼라는 이름은 또 이런 뜻도 가집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분이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뭔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초조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소리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한다면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올려서 하가했고 지켰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끄셨습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즘은 여러분은 성경을 몇 권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은 한 몇 권 정도 됩니까? 저는 성경이 10권 넘습니다. 다 번역본이 다른 것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성경책이 싸고도 흔해서 성경책을 사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인쇄술도 없고 종이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성경을 양피지라고 하는 양가죽이나 혹은 파피루스 풀줄기로 만든 파피루스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손으로 베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하기 힘든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사람이 직접 필사본을 했으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비쌌던지 1년 내내 돈을 벌어야 겨우 필사본 한 권을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읽기를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성경을 사거나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사서 손으로 성경 말씀을 베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4월달에 초등부에서 마태복음을 읽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마태복음을 다 읽은 아이들이 7명 나왔습니다. 오늘 시상하는 날입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마태복음을 7명이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성경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성경을 쓰시고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장만한 성경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도 손에 잡히는 게 성경인데 도무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으니 난감한 노릇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 여러 가지 일로 바쁩니다. 행사로 바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어디에도 교회 행사가 영과 혼을 찌르고 쪼개고 부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나의 잘난 자아를 찌르고 쪼개고 부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만이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암흑시대가 전개되고 교회가 타락합니다. 중세가 암흑시대가 전개된 것과 교회가 타락한 것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를 그친 것과 때를 같이 합니다.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가 313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이렇게 기독교가 탁 격상되면서 성도들은 그때부터 그 핍박받을 때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를 그쳤습니다. 초대교회는 여기에서 그 막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200년이 지난 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입니다. 성경 읽기를 부활시킨 사건입니다. 그때까지는 라틴말 성경 외에는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했는데 독일어를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동참한 이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0년 교회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약이 무엇을 말해? 구약도 끊임없이 말씀을 입에 얹어라. 신약도 끊임없이. 그러다가 종교개혁의 역사에 이르기까지도 2000년의 교회 역사도 끊임없이 성경을 너 입에 얹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에 보면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우리의 입에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두 번째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에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입에 있음 외에 또 어디에 있냐면 말씀이 마음에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산실인데요. 믿음이 어디에 심기냐 하면 마음에 심깁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요, 마음은 입과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입이, 이 입이 마음에 있는 것, 자기 내면 세계를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은 입대로 가고 마음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입이 마음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선한 것이 입에 오르고요,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이 입에 오릅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디에서 나오냐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데 왜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쌓은 선에서 마음에 선이 쌓여 있어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이 쌓여 있어서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이 있죠. 상담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상담 과정에도 나오는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커서 결혼을 하면 어릴 때 폭언, 폭력 혹은 어떤 여러 가지의 상처를 받고 있으면 내가 결혼을 하고 아내와 그리고 남편에게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잘해야 되겠다고 아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말들이 쌓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걷어내기 전까지는 움직여지지가 않고 축복의 말이 입에서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면서 걷어내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 쌓여있는 것이 걷어져야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쌓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여기는 35절까지인데 3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오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다음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야 농담에서 농담, 농담도 못하냐, 오늘 만우절이잖아, 그것도 말 못해, 농담인데, 이렇게 말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농담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첫 번째, 집에서 쓰던 말입니다. 집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이에요. 마음이 없는 말이 절대로 밖으로 안 나옵니다. 무슨 농담도요. 이야기 하나도 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딱 기억해서 그것이 재밌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놓지 않으면 절대로 입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나왔다는 말은 마음에 새겨놓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말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무슨 농담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도 자기가 기억해서 마음에 새겨놓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어떤 가십이든 어떤 음담패설이든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도 안 나고 입에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 말씀이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월은 흐르는 게 아닙니다. 세월은 쌓이는 것입니다. 모든 말은 다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쌓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렇다면 결정하는 권한은 내게 있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작.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간직하는 일은 내 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그렇게 해서 내가 결심했는데 주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그 다음 내 입술을 주장하고 그리고 내 말을 지배하면 나는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생각이 성경 말씀의 지배하에 놓입니다. 생각이 말씀 아래 놓이면 삶이 말씀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고 그리고 입술로 얹어놓고 입술로 얹어놓으면 그 입술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생각과 말씀의 관계가 선순환을 이루면서 나를 붙잡습니다. 성경 말씀이 마음을 차지하면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으로 하여금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가 쓰는 언어를 지배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이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고심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것을 노력했는데 어떻게 노력했냐면 말씀을 적어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붙여놓고 집안을 들어갈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적 보듯이 집안을 들어갈 때마다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주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눈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또 말씀을 작은 성구함에 놓고 그 각을 끈에 매달아 여러분 요즘도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랍비들이 이렇게 끈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유리처럼 돼 있어서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걸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적어서 옷깃에 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우리 한국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을 여러분 뭐로 가르쳤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말과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수많은 성경 구절을 말을 배울 때부터 암송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온 마음, 온 생각을 말씀의 지배하에 자기를 놓고자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에 쏟는 사랑과 애착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데요. 이런 애정과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2000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주체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통일되어 있었고요. 그 말의 통일의 중심 안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보면 성구액자 하나 정도는 걸려 있고요. 또 어떤 사람도 요즘 이렇게 넘기는 달력, 식탁 위에 360을 넘기는 달력된 그 작은 달력들도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무제한적인 역동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를 타고 공기를 진동케 해서 이 진동이 귀로 들어와서 마음판을 진동시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시각은 물론 청각을 동원하여 말씀을 내 마음에 담궈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내 귀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말씀이 있고 다시 들린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이것이 내 마음판에 새기도록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는요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미각까지 동원했습니다. 맛, 소리를 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꿀을 조금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9편 10절 말씀, 성경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려고 찍어서 입술에 대었습니다. 맛까지 동원했습니다.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맛이라는 감각으로 재현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에 대면서 이렇게 말했죠. 말씀이 정말 달구나. 시각, 청각, 미각을 동원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고 자신을 그 말씀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맛이라는 것이요 달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입에 달다는 말이 옛날 그 뭐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첫 교회 오시는 분들이 기도하면 잘 들어준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새 가족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제3세기의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록 배려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처음 만날 때 처음 교회 올 때는 맞장구를 칩니다. 옳습니다. 지당합니다. 가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대개는 말씀이 달콤합니다. 왠지 그 말씀을 만난 덕분에 내 품격이 좀 다소 높아지는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까지입니다. 입에 단 겁니다. 그 말씀을 소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나름의 해결책으로 우리는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 이런 것으로 믿음 생활의 온전함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영성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요. 이 영성은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말씀으로 밀착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과 밀착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아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마친 다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봐야 할 주제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의 말씀이라. 제일 마지막에 보면 믿음의 말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을 떠받치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한 말씀은 말씀이 믿음을 생기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믿음을 떠받쳐주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이 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떠받춘다고 말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믿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제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계신지를 알아챈 내용만큼이 내 믿음의 바탕을 이룹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인식하는 것만큼 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도 지금도 성경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나는 얼마나 알아듣는가? 이 질문은 내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아는 만큼 내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외에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기를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자리이고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주일날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믿음은 놀랍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요. 그냥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곳에 권능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수단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이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이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귀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잘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유일하게 길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믿음 말고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은 바라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실상으로 체험하고 살아가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를 이제부터 살게 해주는 말씀이 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보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선교사님 가정들이 몇 가정 와 계십니다. 한 가정, 두 가정, 또 해외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 가정, 해외 선교팀도 와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이나 신앙 고백의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말씀이 마음에는 있는데 입술에 없는 사람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말씀을 입에 올려놓지를 못합니다. 겁쟁입니다. 저는 제가 전도 폭발 훈련 45번 복음 제시 훈련을 받을 때 암송이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나가는 실습이었습니다. 이 45분 외운 말씀을 어디든 가서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훈련 받을 때에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좋다는 건 아는데 입술에 없으니까 이 내가 가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겁먹지 마라. 그래서 네 마음에 있는데 입술에 없는 말씀을 네 입에 올려놓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 마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입술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에는 없으면서 겉으로 있는 채 하는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위선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휘포크리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고대 그리스의 연극 배우를 말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외식자여, 화 있을진저 가면을 쓴 자여. 왜냐하면 외식이란 자기 마음 관리는 못하고 껍데기 가면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29장 13절에 보면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이게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 말씀이 마음에도 꽉 차 있고 입술에도 얹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까워서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너무 가까워서 말씀이 언제나 그의 입술에 있고 그는 그의 그 입술의 말씀을 자기 귀에 듣고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에게 나오는 말씀이 마음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 사람과 만나면 돌 같은 마음을 녹이면서 전도 대상자를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포커싱 되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어느 곳에 나타나셨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 그리고 전도의 현장입니다. 오늘 지금 뉴질랜드 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세 번째 맞이하는 우리 DTS 팀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왜 이곳까지 왔겠습니까? 3개월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10대와 20대의 일부분의 시간을 떼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움직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전해질 때가 없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쳤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선지자입니다. 말끝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자 사람들은 그를 대놓고 조롱했고, 그는 너무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는 절대로 나는 말씀 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 있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제 말씀 도저히 못 전하겠다.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자기는 힘들어서 말씀을 못 전할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또 전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달콤 쌉싸름합니다. 이 말씀과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닥쳐올 재난이 뻔히 보이는데도 경고의 나팔을 울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 속에 갇혀 얼어 죽어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포근한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잠은 안 돼. 포근한 잠에 빠진 그를 깨워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막 너무 추워서 거의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너무나 포근한 잠에 빠지는데 그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시 포근한 잠에 빠져있던 그가 고통스러운 현실과 대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교회 문턱에 드나들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보이는 그 광대한 세계에 아직 문턱조차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없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도 꽉 차 있고 입술에도 오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시래, 참 행복이다. 너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말씀이 너를 흔들어 깨워야 된다. 네가 거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 말씀이 너를 흔들어 깨워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참 행복의 사람입니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소리의 파장으로 사람들의 마음판을 진동시키는 사람은 행복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파장을 타고 다른 사람의 마음판을 진동시켜서 그 다른 사람들 역시 그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몰라서 혹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에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이 없는 마음에 어떤 사람이 가서 말씀을 이렇게 심어놓습니다. 말씀이 없는 마음에 말씀을 심어놓는 여러분은 축하받을 만합니다. 아시래, 참 행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신앙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